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에 초점을 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의 그 깊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깊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거지만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구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눈이 열려야 될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크게 두 번째는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 기업을 줬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승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영역들을 지금 이렇게 짧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삶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초인데 그런 영역을 여러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문제하기를 원해서 바울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 그리고 만남이 지속되는 그런 영역을 먼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그노시스 지식이 있고 에피그노시스,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봅시다. 자, 보편적인 지성, 이해의 지성,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노시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의 기초가 안 되죠. 일단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 지식은 저 그노시스 지식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저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황을 돌이키죠. 그 다음에 생각과 방식의 틀을 바꿉니다.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는데도 안 돌이키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다 돌이키지요. 그런데 저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노시스 지식과 에피그노시스 지식의 수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령이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된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제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깨닫는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에피그노시스 지식에서 이제 기노스코 지식으로 넘어옵니다. 저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때부터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3단계 기노스코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2단계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생각이나 방식의 습관들을 변화시켰다면 3단계 기노스코 지식은 실질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에피그노시스 지금 뭐라고요? 내가 잘못된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뭡니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단계로 넘어가면 영적으로 아, 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나를 장악하려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노스코 지식에서 3단계 기노스코 지식에서 계속 그 깨달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믿음의 실상이 세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것을 이제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3단계 기노스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치유에 대한 말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있냐?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 성령께서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다 보면 진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질병을 내가 꾸짖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단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노스코 지식에서 계속 그 말씀을 또 알더라도 말하는 것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달라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선포할수록 능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기노스코 지식은 내 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곧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계시 지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영적 어둠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때. 자, 그다음에 에피기노스코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붙잡는 믿음,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믿음의 분량이 증가하면 은혜의 분량도 점점점 증가하는데 자,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패턴이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에피기노스코 지식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점점점 회복되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에서 기노스코로 또 에피기노스코 지식까지 오면 그때는 교회에 엄청난 이렇게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지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보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부터 먼저 잠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돼야 하나님을 알아가집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자, 우리 신앙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희를 내게로 이끌려고 내가 데려온 거야. 그리고 가나안들이라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주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가 잘 되고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잊어먹었어요. 우리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개념이 뭐라고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길이 있는데요. 먼저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난 선택한다. 나 이 길을 따르리라. 이 결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과 복을 나는 추구하리라.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며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뒤에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먼저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을 택하는 일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진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일을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를 의지하라 이게 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를 의지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중심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 있는데 내 중심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중심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반대로는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 내 방법으로 사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자꾸 늘 머리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도대체 뭐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 저거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한 게 뭔가 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걸 자꾸 그리로 삶을 선택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또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나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와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다고요?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도와 중심을 내가 깨달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또 자기 스스로 세우지 않고요, 이렇게 세우는 영역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기다렸습니다. 한 예로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유대인 명절 초막절 때였어요. 자, 모든 초막절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세 번 있는데요. 그래서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번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좀 예수님께 싫었던가 봐요. 왜? 형이 집안 도와주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형 그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려 그러는데 지금 명절이 왔잖아. 이 가서 한마디 해.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피하려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 막 하지요.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때를 기다렸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했어요. 자, 이건 또 뭔가 하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예수님 선하시죠. 근데 철저히 그분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누가 자꾸 자기 중심의 이미지를 넣어. 그러니까 그걸 거역한 거죠. 거절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를 자꾸 칭찬해. 그러면 힘들지요, 여러분. 아니, 더 기분이 좋습니까? 힘들어요. 아니,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게 방해가 돼요. 근데 제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야 즐거워요. 이 그런 것을 지금 표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또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좀 이제 까다로운데요. 포괄적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 속에 내 중심이 있으면 이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 사물을 보더라도 내 관점이 있고요. 이 세상 관점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지요. 하나님의 성 듣는 귀가 열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그냥 간략하게 기억을 되살려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아주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기초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영역을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론을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 관해서는 이해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유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요. 이해돼요. 그게 이제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는 정보는 들어와요. 정보는 들어오는데 내 삶에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유로 든다면 저자와 만났고 저자와 교제도 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비춰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칩니다.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수히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험적이고 성령이 비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킵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설명하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을 세 가지가 있는데 보자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여기서 너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을 말했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아주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요. 어떤 그림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요. 이 내면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환상도 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는데 어둠의 세력도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어둠의 세력도 또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점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음성 듣는다 말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해밖에 못하겠는데 이런 분은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건데 이걸 영광을 본다 그래요. 형용을 보고 영광을 보는데 자 이사야의 예를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러면서 쭉 나와요.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우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대를 이어야 될 세자도 안 세워놨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난국에 외적은 쳐들어올라고 난국에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보면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바로 전에 33장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이 백성 내 백성 안 삼겠다. 피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세워서 내가 다음 일 진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 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고 계획을 바꾸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광을 보이는 내용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비춰진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것을 비춰진 거예요. 그냥 얘기 듣는 거하고요. 여러분 중심에 깨달아지는 거하고 다르죠? 지금 이거는 중심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막 잡생각이 나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잡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요.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나 이런 게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더 확장되어 있지. 더 강력하지요. 이런 게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례를 보는데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요 갑자기 납작 엎드려요. 그동안에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또 한 예를 보면, 여기 예를 안 들었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막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갖다 얹고 비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게 나와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으면 좀 그렇지요. 사도 요한은 좀 여정스러웠던가 봐. 예수님께 막 달라붙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가까웠어요. 근데 그가 밧모섬에서, 밧모섬에 유배 가서 주일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전같이 행동 안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을 많이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고 가까이 막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뛰어남, 그 거룩함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 삶이 일어납니다.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본인의 주권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이사야 6장 8절, 아까 이사야 사건에 보면, 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우시아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략했어요. 이게 시간상 첫 번째,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암울한 세계에 누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내 백성을 독려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줄까? 이런 사람을 내가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이런 실상이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대적하고 이러는데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만 신경 써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고 뭐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게 다 우리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고 세상 사람들을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 들린 자를 살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자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서. 자,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 너희 민족들은 말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그 후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그냥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후손들 아니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찔리면 회개했는데 찔리니까 또 도리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그 누구랑 비슷하지요? 자, 제가 안 적어놨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무지해서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세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삶이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삶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게.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아니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게도 말도 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살지를 않아요. 머릿속에는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버린다 그래요. 대개 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 많이 들어요. 듣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아.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면, 지식으로만 알면, 아까 말했듯이 그노시스 지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 막 버려요. 안 따라요. 그렇게 따라서는 망하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내 지혜대로 살아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뭐 우리 무수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 깨우쳐야 되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생각, 내 생각, 전통,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또 도와주는가 하면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의뢰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령님을 아예 기억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읽어. 그러면 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여기 있는데 아까 좀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죠.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갈망하는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넘어졌던 연약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문 열어놓습니다. 모두 다.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게 우리 걸려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이. 이걸 먼저 깨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에 나갈 자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영광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힘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지레 짐작으로 자기 행동을 봐서 에이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여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에서 귀노스코 지식으로 못 넘어가요. 우리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실수하든 넘어지든 내가 좀 시험에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존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 존전이에요. 존전인데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덮여 있으면 이걸 벗겨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주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치려 도와주기는 하지만 벗겨주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가져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소리 들으려면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도 어떤 새 소리 들으려면 어떻습니까? 귀를 쫑긋하고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바람 소리도 있고 나무 이파리 소리도 있고 뭐 별의별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집중을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놓습니까? 잡생각을 집어넣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도 이렇게 됐으면 신약은 더 잘 되겠지요.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안 만나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꼭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요, 이미 와 계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다른 생각에 눌려서 못 찾아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와 계세요. 내 생각이 온마음이 아니면 내 생각이 잡생각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여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거는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아사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하나님, 우린 힘도 없고요. 우리는 진짜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아사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 겸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봤지? 너희들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 만나주셨지? 하나님 도와주셨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거 지금 과거형이에요. 이미 당신들 만났지.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랴. 그 전에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셨다. 이거 명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거의 20년 동안 평안을 줬어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 후에 소강상태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 예적이 막 쳐들어와요. 뭐예요? 하나님 찾아서 좋았는데 이게 서서히 한 20년간은 끈질기게 갔는데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등한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핵심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전쟁이면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찾았어요. 만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찾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럼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저와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냥 좀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점점 어려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살 길은 뭐라고요? 성경에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또 뭐냐?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손도 있고 그분의 능력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지금 살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손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뭐 초기에는 괜찮아요. 초기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사탕을 먹고 하면 이거 썩는데도 사탕을 막 달라 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주잖아요. 주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이가 썩었는데 어른이 돼서 사탕 자꾸 달라 그래. 절대 안 주지요.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더욱 알기를 구하고, 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걸 우리 발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처음에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동그란 얼굴이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4장 거기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줬잖아요. 영광을 보여주기 바로 전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길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죠. 또 이사야 4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자,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주 완전히 피난에 어려움 당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물이 없어 허덕여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슴이 그 악어들의 공격에도 무릅쓰고 그 호수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오해는요, 단순히 지금 자신의 필요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였어요. 말기였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래놓고는 생각만 있지 저런 시간을 안 가져.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정말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 가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딘지 알아. 왜?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으니까. 그다음에 모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임재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장막을 취해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그 진영에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영의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이게 잡생각이잖아요. 잡생각.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싶어. 막 하나님 아는 거 말고 다른 소원을 자꾸 아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내가 뭐 힘들어요. 이러고 내놓고 싶어.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분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면 예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이건 다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과 길을 구해야 되고요. 중보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이 부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실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까 아사왕 얘도 얘기했고 신명기서도 얘기 또 나와 있잖아요. 만나게 된다고요. 또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까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할게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 만나게 되시려니와. 자, 이렇게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상관없이 만나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갔잖아요. 그때 정오에 빛난 빛과 같은 그 빛이 강력하게 사울의 눈을 비쳤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나요. 특별히. 근데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걸 우리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일반적인 걸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을 사십시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